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저희들이 이곳에 왔사오니 성령께서 기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하게 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며, 셋째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고, 그 결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는 바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하였고,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1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속하여 있는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제시된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포악한 폭군에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종류의 복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폭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복종을 합니다. 폭군의 말 한마디에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굴욕적인 복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종은 그러한 종류의 복종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사랑이 동반된 자발적인 순종을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포악한 폭군 아래 굴욕적으로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는 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복종을 해야 된다고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속하여 있는 아내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내들의 의무가 복종하는 것이라고 해서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복종을 받는 사람은 우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복종을 해야 되는 사람은 열등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도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내나 남편이나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를 벗어나면은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비기독교적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적 영역에서는 아내들이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헬라인들은 그들의 높은 문화 수준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을 남편들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심지어 동반자로서조차도 여기지 않았다. 로마인들도 역시 여자들을 본래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여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벗어난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을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여깁니다. 헬라인들은 아내를 남편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도 마찬가지로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그러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의 여성의 지위는 대단히 낮았습니다. 그때 여성들은 여러가지 제약들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얼굴이나 몸을 천으로 가리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 그 여성들이 답답하게 천을 가지고 그들의 얼굴이나 몸을 두르고 다닐까? 그 이유는 코란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가리도록 코란에서 명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이유라면은 남자들도 분명히 얼굴이나 몸에 천을 두르고 다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도 여자들을 외형을 가지고 유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남자들도 분명히 여성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을 가지고 몸을 두르지 않습니다. 오직 여자들만 천을 가지고 몸이나 얼굴을 가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여성들만 그 불편한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정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이 이슬람 국가에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벗어나면 이처럼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기독교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가 다른 이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낮은 것이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동등한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전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의 의무가 복종이라고 해서 아내들은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이구나 그렇게 오해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내가 열등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조 질서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 질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적인 측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있어서의 어떤 질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의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인 것이죠. 또 8절과 9절에 가보면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렇죠.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잘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덕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여자는 분명히 남자보다 나중에 창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 돕는 배필로서 여자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남자의 돕는 배필, 즉 보조자로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아담이 머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고 하와는 그러한 아담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그러한 질서를 거기다가 부여해 넣으신 것이죠. 하와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이지요. 아담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고요. 결정하는 권한은 아담에게 있는 것이고 하와는 그렇게 권한을 행사하는 그 아담이 그것을 잘 하도록 돕는 그런 것입니다.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주요 역할은 남자 안에 있는 부족분을 채우는 것이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그 때문이다. 여자는 남자의 보충자이다. 그래서 남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 대해서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궁극적인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데 강조점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하신 창조계의 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남편을 도와주고 보좌하여 그가 할 수 있는 한의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다. 여자는 남자가 영광스럽고도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것이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 자체에서 설정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교훈이요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에 관한 근본적인 법칙이다. 여기 남자의 일은 창조계의 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였고요. 여자는 바로 그 일을 하는 남자를 돕는 보충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 질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이러한 질서를 그 속에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남편에게 결정하고 판단할 대표권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내에게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모든 일들을 잘 판단하고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편이 그 일을 하고 아내는 그 옆에서 보조적으로 일을 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모임이든지 간에 그 모임에는 그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 그 사람이 그 모임의 대표자인 것이죠. 그 대표자에게는 그 모임을 이끌어 나갈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이 모든 일을 판단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회원들은 회장이 그 일을 잘 하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회원들이 각자가 다 대표자의 위치에 올라서서 자신들의 위치가 돕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대표자처럼 그렇게 행사한다면은 그 모임은 분명히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스포츠 세계에 보면은 감독들이 있습니다. 감독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감독들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경기 중에 선수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은 그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갑자기 선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해가지고 더 이상 지쳐서 경기를 뛰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밖으로 쑥 나가버린다면은 어떻게 그 경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권한은 선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에게 있습니다. 감독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어떤 선수를 내보낼 것인지, 어떤 선수를 어느 정도 뛰게 할 것인지, 또 뛰는 선수를 더 이상 못 뛰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그 감독의 권한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수들은 그 감독의 권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마다 사장들이 있지요. 그 사장들이 회사의 머리입니다. 사장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사원들은 사장이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도우면서 실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사장이 머리이고 사원들은 사장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슨 모임이든지 또 단체든지 간에 머리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고요. 또 그 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돕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머리의 역할은 누가 하는가? 아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에 비유하면은 아내는 회원인 것이고요. 남편은 회장입니다. 또 축구나 야구에 비유하면은 아내는 선수이고 남편은 감독인 것이죠. 회사에 비유하면은 아내는 사원이고요. 남편은 사장입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서 머리는 분명히 남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내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의해서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가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디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여기서도 아내의 복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아내들을 향해서 그들의 의무가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잘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 질서를 어기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잘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땅하다는 것은 창조 질서를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 안에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마땅한 그런 일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은 더욱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그 이유는 곧 창조 질서 때문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조 질서 때문에도 복종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죠.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를 어길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혼자 판단하고 결정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녀는 대단히 어리석었죠. 남편 아담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지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머리인 것처럼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스스로 결정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먼저 범죄에 빠졌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 진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바가 그 후며, 이건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2장 이 말씀에는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타락의 장본인인 것이지요.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 질서를 그녀가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불행이 찾아온 것은 하와가 남편 아담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와가 유혹을 받았을 때 즉시 아담에게로 가서 의논하고 남편과 대화했더라면, 그리고 최종 결정을 아담에게 맡겼더라면 과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는데요. 하와가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즉 창조지서를 따랐다면 선악과를 결코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행하게도 하와 혼자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남편에게도 그 일을 하도록 강요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인류까지도, 후손들까지도 다 불행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타락 전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내가 마음대로 결정함으로 큰 불행이 찾아왔었다면, 타락 후에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그 얼마나 더 큰 불행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회장이나 감독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 가정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내는 기쁨과 사랑으로 남편에게 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 그 가정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타락의 장본인인 아내들이 가정을 휘두른다면 그 가정은 대단히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아내가 마치 자신이 가정의 대표인 것처럼, 머리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평온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하와가 타락의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즉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남편에게 항상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머리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서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다툼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싸우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싸우는 가정은 대단히 덕스럽지 못하고 또한 그 가정은 점점 불행해질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그의 책에서 부부가 불화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일곱 가지로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부 간의 불화는 한 몸이 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둘째, 부부 간의 불화는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부부 간의 불화로 사랑이 식는다고 하였습니다. 넷째, 부부 간의 불화는 모든 가정사를 어그러뜨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섯째는 서로 불화하는 부부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싸우는 부부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경건한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부가 불화한 상태에서는 가정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불화한 상태에서는 가정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 부모가 다투는 것을 본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부모가 화목하게 살지 못하고 어리석게 다투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그런 부모가 자신들의 잘못을 나무랄 자격이 없다고 여긴다. 이처럼 불화하는 부부는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수치와 조롱거리이다. 이게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는 불화하는 부부는 사단의 악독한 괴계와 여러 가지 미혹의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리차드 백스터는 부부가 불화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일곱 가지로 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서로 다투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서 가정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불행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남편들에게 잘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거 절대로 굴욕적인 것이 아니죠. 이건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 질서를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스리면은 그것은 보기에 대단히 민망한 것이죠. 아내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그것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바로 그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질서 측면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의 법칙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락우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이 법칙을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를 징벌하시면서 그녀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이 말씀을 보면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이 법칙이 이미 있는데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타락 후에 하와를 징벌하면서 이 법칙을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그렇게 확증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에 보면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보다는 남편 머리 위로 올라가서 남편을 군림하려는 그런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칠고 억센 여인들이 남편 위에 올라가서 군림을 하는데요. 그건 정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아주 분명하게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 질서의 이 법칙을 아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에 잘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 질서에 이미 있는 법칙이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못 박으신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그 가정은 결단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도리어 남편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항상 다투게 되고 불화하게 되고 결단코 평온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가정이 결단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행복이 주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기쁨과 사랑으로 순종을 하게 될 때 그 가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아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향하여 뜻하고 계시는 그러한 바인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 또 인정해야 되고 또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남편을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성경에 위배 되는 것을 결정하고 따르라고 할 경우는 뭐 그런 것은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편이 죄 짓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아내를 종용할 때에 아내는 그것을 따를 수는 없지요. 막 그러한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외에는 항상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모든 결정과 판단을 잘 따르며 남편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그 자식들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들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남편에게 만약 이 여인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이 여인을 결단코 칭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 31장 28절에 보면은 남편은 자기 아내인 이 현숙한 여인을 무척 칭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이 여인이 돕는 배필로서 사랑과 기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일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러한 아내를 둔 남편은 대단히 복되지요. 그러한 아내가 있는 가정은 대단히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에 큰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아내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배움으로 교회 안에 있는 아내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